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의 스토리를 찾는다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라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 스토리 중 가장 극적인 그런 형들과의 재회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원가정인 이 야곱의 아들들,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지 언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만에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요셉에게는 굵직한 여러 사건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정에는 유다와 다말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떤 특별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굵직한 사건들의 결국은 요셉에게 어떠한 의미였을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에 기근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요셉에게만 그 기근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꿈을 통하여 주었던 그 7년의 풍년과 또 흉년의 시간들을 요셉을 통해서만 해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곡식들을 잘 모아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모으시고 또 이제 홍수 이후를 대비하시는 것과 같이 이후에 있을 그 흉년을 대비하고자 함 같습니다. 이렇게 예고된 흉년이 닥치자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6장에 보니까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가족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기근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은 여간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야곱이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당시 기근 중에도 애굽에는 곡식이 가득하다라는 소식을 야곱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명합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얻어오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 과정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남겨둡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야곱은 깊은 두려움과 또 그리움으로 그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과거 요셉을 잃었던 그 아픔이 야곱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었던 두 아들, 그 두 아들 중 한 명을 잃은 야곱의 마음에 더 이상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을,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아버지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마음, 이렇게 기근이 닥쳤을 때도 그들은 저 먼 이방 땅으로 떠나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하는 그들의 마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지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또한 어떤 나라입니까? 먼 땅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되는 이 아들들의 심정은 두려움이 아마 더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과연 그 당시에 그것을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20년 전에 그들이 그 동생을 팔았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20여 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를 속여가며 살아왔던 그 시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잃어버린 요셉의 빈자리에 베냐민을 편애하며 감싸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그에겐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였던 요셉, 오로지 요셉만을 사랑하였던 이 야곱의 사랑이 이제는 그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잃을지언정 베냐민은 잃을 수 없다라는 그의 결정에 다른 형들의 마음은 어쩌면 굉장히 비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없으면 분명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아버지로서 했던 그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린 종종 봅니다. 그럼에도 야곱과도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쓰시고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야곱이 우리에게 친근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구멍이 많아 보이는 그 연약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요셉은 다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이 순간적인 선택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처음 그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또 형들로 하여금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 또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모습을 바라봤던 그 배신감, 또 그렇게 끌려가면서 형들의 이름을 아마 수차례 수번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그 화가 나는 어떤 그 분노심 때문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의 그 강한 분노심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라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신을 향한 이 배신감, 벌어지는 그 마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노라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을까요? 저 같으면 평생의 그 복수심에, 그 불타는 마음에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한테 그 원망을 막 쏟아내지 않으면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홀로 있던 밤마다 형들은 도대체 나를 왜 버렸을까? 형들은 도대체 나를 왜 이곳으로 팔아버렸을까 고민하며 그 밤을 지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고 홀로 지낸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세월을 견디며 그가 독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강함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갇힌 요셉, 감옥에서조차도 인정받았으나 결국에는 그 관원장이 나가서 자신을 신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나 잊어버렸던 그 아쉬움들, 이렇게 요셉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어떤 그 정점에서 다시 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요셉을 보며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어내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라고 전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이 그 긴 시간 동안 감옥이라는 어두컴컴한 버림받았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요셉을 사용, 친히 키우셨던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하였던 그 사망의 그늘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은 문득문득 찾아와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과거의 생각들, 그 기억들, 또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억울함들, 그 마음을 가지고 밤마다 지새우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새웠을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는 밤마다 무릎이 성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마저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이 요셉,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주어졌던 그 일상 속에 살았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마음,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혈기와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거품들이 사라지고 다 빠지고 이제는 그가 정말 주님밖에 부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그를 두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감옥이라는 곳에 가두셨고 그곳에서 그를 키우셨고 또 친히 그를 양육하신 것이죠. 그 감옥에서 요셉은 진정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주님이 참 잔인하다, 또 참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짜 마음은 요셉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또 주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길을 주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매일같이 별반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이 어두컴컴한 터널, 동굴 같은 이곳에서 그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며 요셉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요셉은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는 목적은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임을 그는 감옥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가 그 형들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보면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 가운데 요셉의 인생의 그 결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기억합니다. 9절 말씀에 요셉은 과거 자신이 형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해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형들이 그 자리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한 무리가 찾아왔고 그 무리를 가만히 보니 자신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기억 속의 형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구덩이에 던지던 그 모습,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던 그 모습, 그 얼굴 아니었습니까? 그 얼굴을 기억했을 때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원통하고 막 분노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얼굴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이미 늙었지만 여전히 요셉이 기억하였던 얼굴은 그 젊었을 때 그 분노하였던 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기억하고 더듬었던 그것을 더듬어 가면서 그 얼굴을 매일같이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그들을 알아차리고 어렸을 때 꾸었던 꿈마저 그는 기억납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여러 마음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분명 그 당시에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어렸을 적 꾼 꿈을 이렇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두 번째 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꾸었던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별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였던 것 아닙니까? 요셉은 이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두 번째 꿈도 이루시겠구나. 나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첫 번째 꿈을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서든 반드시 당신의 꿈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여기서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그의 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일들에 대한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꿈에 대하여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야곱을 통해 그리하였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중에 있던 이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고자 여전히 일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곧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야곱과 요셉처럼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뢰의 여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등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던 이방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풍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곳 모두에서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감옥과도, 요셉이 거하였던 감옥과도 같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매여 있어서 활동할 수도 없고 저 먼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발걸음조차 우리는 내디딜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과연 대신할까? 그 땅이 걱정되고 염려될 수 있겠으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감옥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리,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 각자가 거한 상황이 감옥 같을지라도 어두운 터널 같을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갇혀서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으로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거하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온전한 삶의 열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이 암흑의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꿈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만 담력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요셉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봅니다.